이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센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로마서 11장을 해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실패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방법조차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이방이 구원 얻지 못했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의 뜻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장 크게 오해한 이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라 일컬음을 받는 같은 우리 보수 진영 속의 한 교파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과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의 이제 시각의 차이입니다. 굳이 그들의 이 시각의 차이를 그렇게 크게 들춰서 비난을 하거나 시비를 걸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종말론과 연결되어서 적지 않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이 구원을 얻었고 이방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시기가 나서 다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이해를 하고 있게 되느냐 하면 종말은 교회 시대의 끝이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것이고 교회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도입된 또 다른 하나의 비상수단이었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의 회복때에 그 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거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대환란이 오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인데 교회 시대 동안은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계속 이런 완악한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저들의 복받는 것을 인하여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하여 회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신앙서적들 중에 종말론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세대주의자들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의 종말에 관한 여러 이 사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렇게 물려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민족과 국가의 회복, 저들의 신앙적인 회심 이런 것을 중요한 종말에 한 그 순서와 시간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본문이 그것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여기 있는 기록들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민을 구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셨다는 데 뜻이 있지,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던들 이방인의 구원의 방법은 없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1장 15절에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는 표현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의 실패보다는 이스라엘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그 사역이 더 힘을 발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뒤에 우리 결론에 나오는 바와 같이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방도 긍휼로, 이스라엘도 긍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하나만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장자 국가, 제사장 국가를 삼아서 저들로 하여금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중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전 인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였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모든 민족으로 너를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지 아브라함 하나만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부른 것은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직을 실패합니다. 아니, 보다 중요하게 스스로의 신앙까지도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을 구원하시는 일을 실패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무엇이 부각이 됐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로 부각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서 이방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를 어떻게 섬겨야 하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해야 되는 모든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구원을 얻었다면 이 구원의 모든 이유와 조건과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도 바울이 왜 믿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중개인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 저들을 구원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능력이 실패한 이스라엘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라. 이방이 구원 얻을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들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아는 이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시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배도 했고 우리는 안 했으니까 우리가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믿고 알고 배신한 자와 아예 몰랐던 자는 둘 다 그게 그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랐다는 그게 핑계가 아닙니다. 모른 것은 그건 더 고약합니다. 여자들이 제일 못 참는 게 뭐죠? 자신을 미워하는 남자는 이해를 해도 무관심한 남자는 증오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자만 알아먹는 얘기라 그러던데 무지라는 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근원 되심이 모든 존재의 근거요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속됩니다. 모든 행복과 기쁨이 그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걸 몰라요? 매일 그 은혜를 입으면서 몰라요? 그건 배신한 것 이상의 죄입니다. 그 이방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긍휼로, 자비로, 능력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얘기는 이겁니다. 똑같이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봐요, 30절. 여기서 너희는 이방이에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러니까 이방이 구원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들을 통하여 어떤 근거와 이유와 설명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무지한 이방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결국은 율법이나 무슨 민족적 우월이나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케 하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 26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죄의죄를 없이 할 때 죄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될 것이라.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죄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미리 약속했다 이겁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2절입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저들이 돌이키지 않는 건 고사하고 저들을 돌이키게 하고 저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어요. 중재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고 보수와 열심으로 하나님 홀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오늘 인용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가 이 실패한 이스라엘도 포기치 않을 것이라. 여기에 초점이 있지.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간신히 그 빈자리에 이방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들어온 이방이 복받는 걸 보고 셈이 나서야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됐다는 각본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종말을 향한 시간표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과 하나님을 배반한 패역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넘치게 쏟아져 들어오는가를 이방의 구원에서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실패하고 도망간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확인할 것이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의로우심 앞에 항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굳이 알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이런 중요한 하나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선언을 봅니다. 29절 보시면 로마서 11장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이방을 실패케 놔두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또한 버려두시지 않은 것 우리는 놀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마치 이방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 같고 그렇게 해서야 이스라엘이 간신히 시기심으로나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오해가 야기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는 말씀에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는다면 이방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이방이 복받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먼저 얻었던 복된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은 오해가 생길 법도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이런 일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크신 은총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왜 이스라엘을 실패케 내버려 두셨는가? 이스라엘을 성공시켜 이스라엘과 이방을 다 처음부터 좋은 방법으로 구원해내실 수는 없었단 말인가? 라는 데 대한 답을 위하여 32절이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기회와 어떤 가능성들을 박탈하시고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우리 식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생색을 위하여 마치 우리를 어떤 하나님을 위한 각본을 위한 어떤 배역으로 몰아는 것 같은 인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왜 옛날에 신파초 시대 때 말이죠. 지금 요즘 X세대하고 달라서 요즘은 좋으면 가서 나 너 좋아. 사귀어 볼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안 하고 넌지시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면 손수건을 떨군다든가 뭐 이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남녀가 이렇게 사귀게는 됐는데 여자의 마음을 확실히 잡기 위하여 남자가 친구들과 짜고 아무 날 아무 시 어느 곳에서 각본대로 움직이는 그 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 둘이 깡패가 돼서 출연을 하는 거죠. 지나가는 나그네여 걸음을 멈추어라. 아니 누구냐? 목숨이 아깝거든 여인을 놔두고 가거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습니? 뽑아라! 그리고 싸우고 극적인 반전으로 둘을 쾌호시키고 여인을 위하여 목숨을 건 열혈 남아가 되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일어난 상황이 몇 개 없지만 상상 속에서는 무슨 만화나 무슨 드라마엔 얼마든지 나왔던 당시의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우리를 어떤 공원에 데려가고 깡패를 동원하고 아니 이러신 것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위하여 누구에게 모자란 것이나 악한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을 뺏어와야만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풍성하시며 무궁하시며 의롭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것만 가지고 우리식의 발상으로 오해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뒀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이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방으로 하여금 까불지 마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희도 조심해라. 공갈을 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봐라. 너희가 원래 했더라면 너희는 더 큰 상을 받았을 텐데 너희가 이 상을 네 발로 찾느니라. 그래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방과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가시면 우리는 이미 이 가두어 두심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매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있는 바대로 하자면 19절과 20절에 있는 대로 하자면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입을 막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자 우리는 모두 그 이하인 것을 확인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둡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 아래 가둠으로써 사실은 그 밖에 있을 수 있는데 죄 아래 없어도 되는 데가 아니라 죄 아래 가둠으로써 죄가 무엇인가를 제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위치를 확인케 함으로써 구원이 필요한 줄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줄 깨닫게 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케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기 싫어한 대로 우리를 떠밀었다든가 다른 데를 갈 수도 있었는데 다른 문을 막았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대로 눈금을 그려서 가르쳐준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불순종 아래 가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가시면 그래서 여기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을 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는 대표적인 사건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먹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좀 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 사건의 내용, 이스라엘의 원망을 풀어놓고 보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못 섬긴다 이겁니다. 배고프고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흘 굶어 도적질 안 하는 놈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만나를 주셔서 이런 그 시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좋다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좋은 조건을 다 허락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을 때 네가 나를 섬기나 안 섬기나 그럼 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이거거든요. 내용상으로 우리에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럼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여기 나온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단한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광야지대는 낮에는 몹시 덥고 밤에는 몹시 추운 일교차가 심한 동네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건 다만 인도하는 하나의 표적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냉방기구고 난방기구고 그런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땠죠?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됐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들이 벌로 돌아다닌 것 아닙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하나님께 못되게 굴 때에도 그 만나를 그치신 적이 없습니다. 외적에게 쫓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죽어 넘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16절로 갑시다. 같은 8장 16절.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한 것. 다시 2절로 돌아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예요. 이게 바로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다 이겁니다. 죄 아래 가두었다 이겁니다. 이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심으로 꼭 나쁜 형편에만 가둔 것이 아니라고요. 광야 생활에서는 외적의 침입도 없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과 간섭 속에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으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 속에서 뭐가 확인되죠?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적 조건은 충분한데 외적 조건 때문에 내적 조건이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외적 조건이 아무리 순탄해도 본성이 패역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이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고 이방에게도 어떤 최소한의 양심을 주었습니다. 양쪽 다 불순종하는 종자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방은 이방대로. 그래 하나님이 양쪽 다 무엇으로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원치 않은 대로 몰고 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인도하사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이라는 말입니다. 원치 않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과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가를 확인하는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하셨는가가 이 로마서 11장의 결론이 됩니다. 33절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떻게 이방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구원을 얻고 얼마간 기간이 흐르고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 이방의 잘됨을 인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방과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그 죽어 마땅한 자리와 핑계될 수 없는 모자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요 진노밖에는 바랄 수 없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셨는가? 어떻게 은총을 베푸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야 말았는가? 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이 구원을 얻고 그 이방의 구원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맡은 역할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방을 구한 동일한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고 놀라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이런 결론과 함께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인도함 받고 있는 길은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능력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근거로 하여 분명히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단과 고단함과 고달픔과 처절함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내놓은 오병이어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헌신으로 하나님 큰 기적을 이루시는가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기도는 다 궁극적으로 이런 공통분모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올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자식 공부 잘하고 남편 건강해서 돈 꽝꽝 벌어오고 그래서 내가 고달픔을 맛보지 않게 하셔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런 썩어질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 어떤 것 나 자신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것도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한순간도 나를 놓지 말아주시고 주 앞에 와서 무릎 꿇은 것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할 일이 없게 없어서 아, 이걸 뭐라고 욕을 해줘야 돼요. 그럼 미련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오묘함과 깊으심과 비교할 수 없는 나를 향한 사랑과 열심을 기억하셔서 감사하시고 순종하시고 찬송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니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영원의 길이요 우리를 위한 길인 줄 알았은 즉 우리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충성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지막 날 주 앞에서는 그 기쁜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